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3장 44절 말씀.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의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처음 읽을 때에 1장 1절, 2절, 3절이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 부분을 기억을 잘 하진 않는데요. 분명히 말하기를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소문이 무성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더라, 뭐 이렇게 됐다 가더라, 뭐 이런 말에 소문이 막 퍼져 있는데 이제 누가는 직접 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일일이 다 조사해서 정확하게 그 말을 기록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2절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쓰느냐?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 부분이 나와요. 자, 44절부터 보면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을 시간에 갑자기 어두워져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아들을 잃었다, 슬프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3시간 동안의 어둠을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로마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로마에 반역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힘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 권세의 상징,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피지배인들은 벌벌벌 떨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 자리, 4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소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로마의 영광과 즉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의 영광과 유대교의 반역이 빛이 나야 되는 자리에서 어둠이 임합니다. 그들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가려버리고 또 유대교의 영광이라고 하는 성전의 핵심되는 부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로마와 그리고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44절입니다. 이 전체 그림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 장면에 당연히 어둠이 임했던 그 3시간,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장면이 46절에 기록, 45절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47절부터 이제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자, 짚어볼까요? 47절에는 백부장, 48절에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 그리고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50절에 요셉이 나옵니다.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즉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부대에, 지금도 한 소대 정도 되겠죠. 소대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날 워낙 많은 유대인들, 순례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부대 전체를 다 동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백부장이 그 일을 먼저 증언하는 겁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3자나 아니면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로마가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 로마가 처형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로마에 대한 법에 대한 기록을 읽어봐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법들입니다. 생각보다 공정해요. 물론 비지배인들에게는 정말 가혹했지만은 500년 동안 그 나라를 운영했다는 것은 그 법이 허술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아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로마가 십자가에 매달았다면 그 죄는 확실하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읽게 될 이 누가라는 사람의 기록에 백부장이, 그래도 최고의 그 엘리트들입니다. 백부장이, 그 사형을 직접 집행했던 백부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럼 왜 죽었냐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퍼져나가는 거죠. 오늘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군의 엘리트인 장교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를 구경한 무리가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고 왕이 오셔서 이 모든 고통을 끝내주길 바랬지만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슴을 칩니다.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 뭐 제자들은 뭐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 이 제자들과 그 옆에, 또 그 옆에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왜 이걸 썼을까요? 여자들.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앉아있지만은 여자들의 그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언, 재판장에서 여자를 불러서 그 여자의 말을 증언으로 삼지 않는 세상인데 여자들이 여기 옵니다. 되게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50절, 공의 의인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경건한 자인데, 그게 이제 5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말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누가는 말하고, 52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저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내가 처리하겠소라고 받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도 공회원들에게도 예수님과 동조했던 자들이구나, 자구나라고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 요건 생각하고요. 그런데 담대하게 달라고 했고,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것도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했을까? 또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시신이 헷갈렸다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시신 없이 예수님의 시신만 들어갔어요. 다른 시신과는 헷갈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기일이 날이 이제 준비일이고 안식이 다 되었다. 안식 시작 전에,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안식일 끝나고 그 다음날 딱 3일이거든요. 그 시간과 장소를 분명하게 해둡니다.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의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쭉 읽는데 왜 그 무덤을 확인을 했을까요? 이유는 또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가서 뭔가를 해야 돼. 여기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시체를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느냐? 우리는 보통 장례를 하면 염한 다음에 하관하면 끝납니다. 여기는 풍습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두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향품을 싸서 넣어놓습니다. 이유는 공동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넣어놓으면 다른 시신도 들어와요. 거기에서 한번 완전히 썩은 다음에 뼈만 골라내서 이제 다시 담아가지고 다른 데 안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품을 발라놓지 않으면 다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시신을 들고 들어오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처리를 다 해놓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시신 둘러싸면 그걸 거두로 들고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썩은 다음에 이제 다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안식일이 껴있기 때문에 빨리 발라야 되는데 못 바르고 사흘을 지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 뒷이야기를 잘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즉 빈무덤을 처음으로 확인한 자들이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야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당시의 풍습은, 문화는 여자의 증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제 등장하고 여자들의 증언을 기록했다는 것은 후대에 그것을 조작할 수가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부활한 것처럼 꾸밀려고 만약 썼다면 여자들을 절대로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안 믿을 건데. 안 씁니다. 그런데 이미 누가는 그 사람들이 목격자가 누군지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여자들을 기록하고 요 본문 다음에는 여자들이 그 무덤을 먼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라고 누가복음 첫 부분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본 자가 누군지, 목격자가 누군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이 목격자들 중에 제일 처음에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저는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까? 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과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는 않았죠. 그런데요, 나오는 사람 잘 보면 백부장이 나오고 무리가 나오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 나오고 여자들과 요셉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말씀도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도 받고 죽으심도 받고 부활의 영광도 아는 자들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요. 고난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알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압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둘러싸서 목격자로 불리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고난에 대해서 알고 죽으심의 의미도 알며 부활의 영광을 품고 그 후를 살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직접 보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목격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빈무덤을 본 사람들이 여자들밖에 없는데 들어가봐 빈무덤인데 그러니까 진짜 봤냐 안 봤냐 뭐 만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들처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목격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으로 산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그냥 왔다가 가신 게 아니라 말씀도 남겨주셨고 그 왕이 이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세가 절대로 꺾을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영광을 아는 자로 사겠노라고 이 아침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대로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꼭 기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 계속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잠깐 지난 길에서 들렸는데 들어서 보니까 이제 층에 그죠? 이 본당 들어 입구나 이런 데 이제 타일을 깔고 있습니다. 타일을 깔아서 안에 두드리고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마무리 잘할 수도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평안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연장한 자를 위해서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금요일, 내일 보리 영광을 맛보는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에 부활주일 예배까지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아뢰보며 오늘 참으로 목격자들의 그 명단을 읽어보며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압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들처럼 살아 지금까지 이어진 그 신앙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